이하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도쿄의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2일 일본 항공 잔려객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화물기가 충돌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지진구호 물자를 싣고 니가타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이 화물기가 이날 오후 6시경 활주로에 착륙한 일본 항공기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후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을 출발해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고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잘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화물기 승무원 6명 중 5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국토교통상이 확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여객기 탑승객을 인용해 착륙 순간 뭔가에 부딪힌 것 같은 폭발음이 들렸으며 여객기 창밖에서 불꽃이 튀고 이내 객실이 연기로 가득 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네다 공항 측은 이 사건으로 공항의 모든 활주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중서부 연안에서 새해 첫날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2일 현재 사망자 수가 최소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시카와 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이시카와 현에서만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근 후쿠이 현과 도야마 현, 기후 현 등에서도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이시카와 현 와지마시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건물 25채가 붕괴했고 건물에 갇혀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지마시 곳곳에는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관광지인 아시치 거리 주변 상점과 주택 등 건물 약 200채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본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지진의 진원지 근처에 있는 5천 가구 규모의 스즈시에서는 최대 1,000채의 가옥이 파괴됐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도시시장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국제적인 표적화 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일 가자지구의 병력 감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에 예비군 2개 여단이 소집 해제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36만 명가량의 예비군을 소집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에 투입해왔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군 여러 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이스라엘 관리는 가자지구의 일부 병력 철수는 하마스에 대한 표적화 공격 전환 조치의 일환이라며 예비군 소집 해제는 전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스라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군의 목표이며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게 될 5개 여단 중 일부는 이스라엘 북부와 접경한 레바논시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교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해 민간인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당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는 공중발사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이들 도시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약 170기의 드론과 수십 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면서 대부분 민간 지역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이우 일부 지역은 가스관이 파손되고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공습에 앞서 지난달 30일 벨고로드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2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협력한 혐의 등으로 33명을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튀르키예 경찰이 이스탄불 검찰 산하 대테러국과 튀르키예 국가정보국이 개시한 공조수사의 일환으로 8개 주 내 총 57곳을 급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위성 발사 예고에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2년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 제재망을 우회해 무기 거래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위성 도발 예고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조된 강경한 대미 기조에 대해선 대화와 외교가 해법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VOA에 관련 논평 요청해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새해 국방과업을 제시하며 핵무기 생산 확대 토대 구축, 해군의 수중, 수상 전력 재고, 무인 항공 공업과 탐지 전자전 부문 새로운 장비 개발, 군사 정찰 위성 3개 추가 발사 등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조된 강경한 대미 노선에 대해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에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속에서도 대화를 문제로 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주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2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합니다. 미국, 일본과의 대북 공조가 이 안보리 차원에서 적극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 또한 한층 선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1일 향후 2년 동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까지에 이어 11년 만입니다. 안보리는 무력 분쟁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다루는 곳으로 유엔 기관 가운데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대표적인데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 결의안도 안보리 담당입니다. 한국은 이번 임기 동안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을 포함해 국제 문제와 관련한 핵심 논의에 직접 관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2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지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선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15개 이사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비상임이사국은 안건 통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곤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동안 상시로 안보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결의안도 제출하고 의장국이 되면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6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기간 동안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국제 여론을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도 올해 말까지 비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미한일이 올해 모두 유엔 안보리에 포진하면서 적극적인 대북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문제 관련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과 협의와 또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한 개 국가가 혼자 움직였었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안보리의 어떤 여론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베이시스가 마련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안보리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을 통해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적극 개진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은 이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논의 사안으로 가져오려 시도했지만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인권 문제가 평화와 안보 문제와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사국으로서 해당 사안을 의제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북한 당국의 조직적 인권 침해와 최고 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다룬 보고서를 냈지만 2018년과 2019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이 북한인권 개선이라며 안보리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인권 유린 책임 규명, 책임자 처벌, 여기에 대한 여론 환기, 그 다음에 경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좀 압박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안보리 활동 개시와 더불어서 북한 인권 이슈의 세계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전개하고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그리고 미러 갈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북중 그리고 북러 관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안보리에서 미한일 대 중러의 대립 구도가 한층 선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주고받고 올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강조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협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새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대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게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중정상의 축전 교환을 통해 신년 인사를 나누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중 간 당대당 그리고 국가 대 국가 외교가 올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중 정상의 친서 내용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 차기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것을 일정 부분 올해 북중의 어떤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과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차기 정부에게 러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협력 구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 그래서 북중러의 협력 구도를 미국에게 보내는 의미가 있는 거죠.
홍 박사는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동북아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 할 것이라며 올해 안보리 무대에서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러의 거부권으로 북한의 도발을 제재로 막긴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안보리 참여를 계기로 중국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이해가 또 일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안보리에서의 활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과 좀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소통하는 그런 기재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결론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러 간 군사협력이 새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중국의 합류도 우려되는 만큼 북중러 이해관계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BOA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중러 결집 전망과 미한일 3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례 없는 군사협력 관계를 맺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해에도 밀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소원했던 양국이 밀월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러 협력은 새해에도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이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처럼 최소 4, 5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원이 필요하다면서 북러 군사협력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I see no reason why it shouldn't deepen. I think that the
클린트워크
Russians
한미경제연구소 연구원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나타나는 모든 지표와 추세는 협력이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이 첩보와 감시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내용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언론과 민간 연구단체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북한에서 러시아로 물자가 대거 이동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입니다.
From what has been reported and alleg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at least indicated
그러면서 러시아
by
입장에서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국에 더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북한의 군수 및 탄약 지원을 바탕으로 전장에서 시간을 벌겠다는 동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러시아 지원 방침을 분명히 정하고 북러 협력 관계에 중국을 포함해 미한이 3국 공조에 대응하는 북중러 삼각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양측 간 전쟁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전황은 양측 간 포탄과 탄약의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탄약 등 무기 지원도 점차 빈번해지는 정황이 미국 정부 보고와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러 간 군사협력은 가치 기반 연대가 아니라 단기적 편익 측면이 더 크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탄약 제공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진짜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거래 지속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뮤얼 웨스 우드로 웨슨 센터 냉전 연구원은 VOA에 북한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과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러시아가 해당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I would just say that there's a limiting factor because I frankly don't think the Russians will share.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을 역임했던 웨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국방 선진국도 핵과 미사일 분야 핵심 기술을 우방에 이전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분명 이에 대해 실망할 것이며 북한 내부에서 갑자기 대기근이 발생해 대규모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러시아의 어떤 다른 지원 제안도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와 북한을 부자 관계에 비유하면서 자식이 떼를 쓴다고 해서 아버지가 모든 선물을 다 사주지 않듯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핵심 기술을 전수할 의향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He may have a shopping list, Christmas shopping list of technologies that he'd love to get.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우방이었던 중국 외에 러시아를 추가로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임으로써 또 하나의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그 자체로도 영내 및 국제정세에 매우 파급 효과가 큰 우려사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까지 합세 북중러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내 미한일 삼각공조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 연대가 가시화되면 자칫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신냉전 구도로 양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북러 밀월이 중국까지 끌어당겨 북중러 미한일 3국 협력에 비견될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연구원은 북중러 3국 모두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그러한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억압적 체제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좀 더 취약하다면서 군사협력에 있어 세 나라 간 공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group will not function really as a triad in the military.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 둔화 문제, 부동산 위기 등으로 시진핑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는 점과 북중러 세 나라 중 유일하게 미한일 3국 모두와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때문에 중국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현안은 타이완과의 양안 문제로 북중러 연대 가속화는 현재 중국의 관심사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robable in the 90% range that they would accelerate.
중국은 곧 치러질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타이완 독립을 선호하는 집권 세력의 선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러 협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중러 3자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및 영내 전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중국은 북러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약화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find themselves in a China does in a position where they probably don't.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러시아와 양분해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긴장 격화에 따른 미한일 연대 강화도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로버트 서터, 조지 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도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며 중국은 북중러 연대 참여가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uncertain as to how committed China really wants to be with North Korea. Because this
미 국무부 산하 정보국 중국 담당 과장과 중앙정보국 CIA 국가정보관, 미 의회 조사처 CRS 국가안보조사관 등을 역임했던 서터 교수는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소통 채널 복구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태도는 양면성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중에도 물밑에서는 북러와의 관계 강화보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위상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 환경을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전략 측면에서도 섣불리 국제 왕따 행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순망치 않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왕따 국가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다소 조심스러워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 mean, while you know, China may in some, you know, select fora.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은 푸틴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미한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 연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매우 피상적인 비교를 하지만 이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중국은 북러와는 전략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만큼 앞으로도 기존 접근법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Some have made a very superficial comparison, saying, well, if the U.S. and Japan.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국이 북중러 연대 합류보다는 마크에서 조용히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중국도 북중러 연대가 동북아 지역에 더 많은 경각심과 긴장을 조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e Chinese again do not want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o explode.
또한 중국이 새해에는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최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역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게임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러 3국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연대에 나서는데 몰두하기보다는 미한일 공조를 와해하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 사이에 낀 것이 한국이라면서 미한일 공조 강화 속에 실리를 놓치지 않는 예리한 균형 감각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린트워크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 국가를 상대로 보복을 가하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를 직접 겨냥해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as well show total willingness to individually retaliate and to try to peel off.
중국이 한국에 제기하는 경제적 강압이나 최근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보복을 경고한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광범위한 다자 연합과 협력을 통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미국의 이해와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best way for us to help is to mak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을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과 맺고 있는 광범위한 신기술 협정이나 공급망 강화 조치는 한국 경제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뿐 아니라 미한일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연구원은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북중러 위협 대응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한일협력 강화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지금보다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and Japan are to take any advanced steps.
외신연구원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부 간 협력과 경제적 협력이 개선된 것은 평가하면서도 아직 양국 국민의 전반적 정서에는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이 미한일 3국 협력의 일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입법부에서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에 상당히 반대하는 불신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중러의 견제 전략에 쉽게 먹혀들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미국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국을 북중러 연대의 틀에 묶어두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며 역내 전략에 대한 정교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o for countries like the U.S. and South Korea that have a very friendly relationship, it's a question.
그러면서 중국을 북러와 단순히 분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경쟁자 또는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니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북한의 법적 책임이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고 북한은 밀반입을 방치한 만큼 사상자 발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은행 계좌와 관련 거래, 제3자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오이는 하마스가 북한 무기 부품을 이용해 살상력이 더 높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과거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에 북한 미사일이 전달되는 과정을 추적하셨는데요.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는 어떻게 유입된 것일까요?
For Iran to get the missiles from North Korea, it's not a problem. Then Iran.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후 이 무기는 이란에 의해 비행기나 배편을 통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운송되죠. 다마스쿠스에선 헤즈볼라가 공항으로 와서 직접 무기를 트럭에 싣고 레바논으로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가 헤즈볼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마스의 경우를 살펴보죠. 이란이 수산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구입된 북한 무기는 트럭으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옮겨집니다. 이집트와 가자지구의 라파 국경 근처엔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정식 사품으로 이들 무기를 들여오는 게 아닙니다. 라파 국경 근처의 터널을 이용해 밀반입하는 거죠.
땅골을 이용한다는 말씀이군요.
Yes, our tunnels, many tunnels between Egypt to Gaza. There used to be a lot of tunnels.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가자 사이엔 많은 땅굴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수많은 땅굴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를 발견하면 곧바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땅굴을 막기 위해서 땅 아래로 거의 70m 깊이로 들어가는 울타리를 만들죠. 이집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로 물건을 밀반입할 수 있는 매우 자유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관련 활동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위협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Listen, any enemy that provides weapon to Israel is a danger to the security of the state.
물론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적은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제공하는 건 주로 이란과 북한입니다. 심지어 터키는 하마스를 존경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기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마스에 돈을 줄지언정 무기를 주진 않습니다. 카타르는 매년 수억 달러를 하마스에 제공하지만 무기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는 이란과 북한뿐입니다. 이스라엘 존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로켓을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향해 발사합니다. 이런 로켓이 민간인을 겨냥하더라도 대부분은 아이언돔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의도는 가능한 한 많은 이스라엘인을 죽이는 겁니다. 로켓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자 하마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서 테러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의 물결이 일었던 과거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버스를 폭파하고 쇼핑몰을 공격하고 카페와 식당을 폭파하는 등 곳곳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장벽을 세우자 더 이상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는 없습니다. 하마스가 잠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켓뿐입니다. 하마스가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일을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의 무기가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말입니다.
So in our law center, Surat Adin, we've been filing lawsuits against North Korea.
저희 법률센터 Surat Adin은 2006년부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북한의 중동 개입은 잘 알려져 왔죠. 그 시작은 1972년 북한의 지원을 받은 일본 적군파가 저지른 이스라엘 로드 공항 테러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테러로 사망한 희생자를 대신해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에선 북한이 헤즈볼라의 땅굴을 파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추가 땅굴 협력을 막고 땅굴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마스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군요.
We know that there is weapon held by Hamas that belongs to North Korea was provided by North Korea.
우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가 북한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제공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을 거친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가 이란으로 향하고 이란이 이를 하마스에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이란에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7일 안식일에 사망한 미국인을 대신해 하마스를 도운 이란,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된다는 뜻이죠.
American citizens are allowed to bring lawsuits if they got killed or injured.
미국인은 해외에서 죽거나 다친 경우 다른 주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가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외국 주권 면제법의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국인만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중엔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죠.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증거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적군파 소송을 예로 들면 당시엔 북한이 직접 적군파 요원들이 북한에서 훈련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Very, very true. Therefore, we're using experts that know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 경로를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고서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송 요건을 성립합니다. 북한은 자백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따라서 부담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원고가 사건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 무법 정권에선 물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존해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공개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BOA 인터뷰 기사를 비난하며 그런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You know what's the problem with this story? Is the fact that there are North Korea.
문제는 하마스가 쏜 북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 정착촌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죠. 그가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소송하면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궐석 판결을 통해 수억 달러의 배상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It's very hard. We usually look for assets that belong to North Korea.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북한 자산을 찾습니다. 대부분 서구화된 나라들은 미국과 조약을 맺어 서로의 판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멕시코만에서 북한 수위의 선박을 발견했을 때 멕시코 변호사를 고용해 멕시코 시티에서 미국의 판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에서 북한 소유배를 발견했을 때도 파나마 변호사를 고용해 이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아있는 가치가 거의 없어서 이 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소유 은행 계좌나 북한이 관여한 거래 또 북한이 하려고 하는 거래를 찾으면 해당 거래와 제3자 자산 등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자산을 찾아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나요?
It always was hard to find North Korean assets. I can tell you that
항상 어려웠습니다. 이란의 경우 초창기에는 이란 정권이 소유한 은행 계좌와 건물, 주식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미국에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인 피해자의 배상금으로 처분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란 자산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은 자산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 내선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배우고 알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주시하면서 특정 국가의 자산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북한이 중국에서 위장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자산 흐름도 추적하십니까? 중국이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Exactly. You said it correctly. I would go against front organizations.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북한의 위장회사를 겨냥하고 싶지만 중국이 문제입니다. 북한 자산에 대해 집행하고자 해도 중국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의 판결을 집행할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법적 조치에 효력이 못 미치는 나라를 고의로 택해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Obviously, and also because they're under sanctions. If they're under sanctions, they can't work.
물론입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합법적인 국가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 자산을 추적하신 만큼 북한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쏘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From the poor people in North Korea. They don't have money for food.
가난한 북한 주민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 살 돈이 없습니다. 모든 돈은 북한의 군수업계에 투입되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 유대인이 꽤 많이 관여해 있다는 점입니다. 원비어 가족이 그렇고요. 적군파 관련 소송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 유대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요. 혹시 북한에 피해를 입은 유대인 간 일종의 협력관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나요?
I would say it's really random that it happened that Adam Warmingboy happened to be a Jew.
유대인이 관여한 건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소송과도 유대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소속된 슈라타진에서 세 건의 북한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두 건은 유대인을, 또 한 건은 기독교인인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를 대신해 제기했습니다.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인권 다체로서 그 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은행을 제재하는 것이 근본적인 북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방코델타 아시아 때와 같은 효력을 낼 것이란 건데요. 반면에 지금쯤이면 중국은행들이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최근엔 암호화폐가 북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은행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n order to fight terror financing,
테러 자금 조달 문제와 싸우려면 전 세계가 이 전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 개 나라가 동참하지 않고 제재 대상 국가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공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행이 하마스에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 세계가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무법 정권은 항상 몰래 빠져나가고 속임수를 쓰고 해외에 있는 법인을 이용하고 또 가짜 신분을 사용하면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국제금융망에는 충격이 가해졌고 이후 은행들은 하마스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가자지구와 같은 테러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터키와 카타르, 중국의 은행은 당시 판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모든 테러 조직의 주요 자금 전국입니다. 터키는 테러 조직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은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창문 하나를 찾아서 이를 통해 몰래 빠져나간다면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암호화폐도 언급하셨는데요. 암호화폐는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특정 기업이 이를 거래하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울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탈출구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 집단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우회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쟁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니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로부터 북한을 소송하게 된 배경과 추후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5천원 만원입니다. 5천원 만원. 너무 예뻐요.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내가 그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 영하 7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평양과 남포는 오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2도, 최고 2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 영하 1도에서 4도, 사리원 영하 1도에서 2도, 자강도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중강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강계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구름 많다가 맑아지지만 평강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 영하 3도에서 6도, 평강 영하 5도에서 2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은 영하 5도에서 6도, 청진 영하 3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흐립니다. 풍산 해산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기온은 아침에 영하 15도, 낮 영하 4도, 삼전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흐리고 종일 가끔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다가 차차 개입니다.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라이스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계가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end of an era, the post-Cold War era. We have an intense competition that's underway to actually shape what comes next.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탈냉전 시대의 종말에 서 있다며 우리는 다음 시대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자 중 하나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라며 그의 행동은 그가 질서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전제, 즉 영토 주권과 독립을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푸틴 대통령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그것은 침략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처벌받지 않고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며 이 경우 전 세계가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환상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 objective is to outlast, and he believes that he can outlast the Ukrainians, he can outlast all of those supporting Ukraine.
블링컨 장관은 그의 목표는 버티는 것이고, 그는 자신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는 이미 심각한 오판을 저질렀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러시아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이 침략에 맞서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미국이 푸틴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인도주의적, 경제적, 군사적인 지원으로 도우며 푸틴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ften in these situations, Americans get a little bit frustrated because it seems like we're carrying so much of the load. We are, but...
블링컨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종종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하는 것 같아 약간 좌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비용 분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원조는 미국이 제공한 원조를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더 버틸 수 있다는 푸틴의 믿음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에 맞서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사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상처받는 세계를 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뷰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튀르키예가 2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기뢰제거함 두 척이 자국영해를 통해 흑해에 진입하는 것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전쟁이 지속되는 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기뢰제거함이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네스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이런 내용이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1936년 체결된 몽테르 협약을 발동해 교정국 군함의 통행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또 흑해 인접국이 아닌 국가는 해당 해협을 통해 전함을 보내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의 해상작전을 돕기 위해 기뢰제거함 두 척을 우크라이나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의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2일 일본 항공 자일 여객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화물기가 충돌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지진 구호물자를 싣고 니가타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이 화물기가 이날 오후 6시경 활주로에 착륙한 일본 항공기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후카이도 신시토세 공항을 출발해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JAL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화물기 승무원 6명 중 5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국토교통상이 확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여객기 탑승객을 인용해 착륙 순간 뭔가에 부딪힌 것 같은 폭발음이 들렸고 여객기 창밖에서 불꽃이 튀고 이내 객실이 연기로 가득 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네다 공항 측은 이 사건으로 공항의 모든 활주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중서부 연안에서 새해 첫날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이 현재 사망자 수가 최소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시카와 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이시카와 현에서만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근 후쿠이 현과 도야마 현, 기후 현 등에서도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이시카와 현 와지마시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건물 25채가 붕괴했고 건물에 갇혀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지마시 곳곳에는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관광지인 아시치 거리 주변 상점과 주택 등 건물 약 200채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본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지진의 진원지 근처에 있는 5천 가구 규모의 스즈시에서는 최대 1,000채의 가옥이 파괴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규모 5가량의 여진이 이시카와 현을 또다시 강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국제적인 표적화 사건 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일 가자지구의 병력 감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에 예비군 2개 여단이 소집 해제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36만 명가량의 예비군을 소집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에 투입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이스라엘 관리는 가자지군의 일부 병력 철수는 하마스에 대한 표적화 공격 전환 조치의 일환이라며 예비군 소집 해제는 전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스라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군의 목표라며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게 될 5개 여단 중 일부는 이스라엘 북부와 접경한 레바논 내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교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해 민간인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는 공중발사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이들 도시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약 170기의 드론과 수십 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며 대부분 민간 지역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유 일부 지역은 가스관이 파손되고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공습에 앞서 지난달 30일 벨고로드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